그리스도의 마음 강해기록 제35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몇 주 동안 이 단락의 성경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단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락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문자적으로 볼 때 이 구절 속에 무엇을 읽어낼 만한 것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 이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서 아무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 뜻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깊은 뜻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절 속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면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절은 다음 구절들의 토양과 같습니다. 공중은 씨가 자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밀알을 공중에 뿌릴 수는 없습니다. 씨는 깊고 자양분이 있는 곳에다 뿌려져야만 자랄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 구절들의 토양과 비료와 원천입니다. 이 구절이 없이 아래 열 구절을 실행하기란 어렵습니다. 바울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무엇무엇이 있거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밑에 말한 마음이 자연히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밑에 말한 같은 사랑을 갖는 것도 자연히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밑에 말한 동심합의를 품는 것은 자연히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없다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무슨 위로가 없다면 같은 사랑을 갖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없다면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습니까? 사랑에서 나온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없다면 어찌 밑에 구절들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고 같은 사랑을 갖기도 쉬우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기도 매우 쉬워집니다. 또한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바울은 1절을 근원과 기초와 비료와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만일 이 구절이 없이 바울이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장을 짓는 것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등을 말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생이여,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고 세상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란 어렵습니다. 내게 나의 뜻이 있고 남에게는 그의 뜻이 있으며 나는 나의 사상이 있고 그는 그의 사상이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나요? 그러므로 바울은 미리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무슨이 있거든 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것들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당신이 배고파하면 당신에게 줄 음식이 있고 능력이 필요하면 당신에게 능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좋은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권하지만 나는 힘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힘을 받지 않고서 어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구절이 있는 이유는 1절에 그런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수고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면 여기에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복주에서 나는 어떤 형제와 마음을 같이 하는 문제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어 나와 같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을 바꾸어 당신과 같이 되는 것인가? 두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능하겠지만 세 사람일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어떤 두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이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일 다섯 명이나 500명, 1000명이 있다면 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 많은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한다면 바울의 말을 따를 때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과 합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자신을 내려놓고 나와 합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운데 두고 당신이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고 나도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매우 쉽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당신은 당신의 어조가 있고 나는 나의 어조가 있으며 당신은 당신의 주장, 나는 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순종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남이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5. 만일 한 형제나 자매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손실을 받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오직 믿는 이들이 이 구절의 상태를 가질 때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 함은 주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승리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함은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입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마음의 문제를 주로 다룬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다고 말할 때 마음은 원문에서 심사, 곧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사의 사자도 마음심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입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같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같지 않고 태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심지어 방관자도 다른 점을 확증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마음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함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함은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거든에 근거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당을 짓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구절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을 짓는다는 것은 한쪽 편을 든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주님 외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이 어떤 편을 위한다면 당신은 틀린 것입니다. 당신은 다만 주로 인하여 주님 편에 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을 짓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성경에 극히 중하고 비할 데 없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은 무게가 있어 붕 떠 있지 않고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보십니다. 그러므로 현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다 허영입니다. 사람은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탐낼 뿐 영원히 얻지를 못합니다. 누가 공허하고 붕떠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영원히 탐낼 뿐입니다. 형제자매 가운데 때때로 불행하게도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당을 짓는 것이나 허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나도 큰 자가 되려고 하다가 누구도 누구를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큰 자가 되려고 해도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존경과 격찬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극히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발은 실제가 없는 공허함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사람에게서 온 모든 영광은 다 허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소설을 쓴 문학자가 어느 날 한 공작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연석에서 어느 귀부인이 그의 소설의 어떠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귀부인에게 당신은 내 저서를 칭찬하기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부인의 칭찬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오, 누가 우리를 칭찬하기에 합당합니까? 주님 외에 누구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런 것을 탐내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장래를 생각하고 주님이 당신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라는 한마디를 사모하고 그날의 면류관을 사모한다면 어찌 당신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며 탐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칭찬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허영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면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곧 자기를 위해 지위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위해 지위를 남겨두는 사람은 영원히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게 무슨 권한이 있다거나 응당 무엇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위해 지위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입에 겸손한 말을 담은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만 거치고 마음을 거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겸손한 마음은 어떤 태도에서 나타납니까?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겸손의 표시요 겸손의 상표와 같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보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10여 년간 주님을 섬겨왔던 한 나이든 신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형제는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무슨 죄가 사탄으로 사탄이 되게 하였습니까? 교만입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동등하려 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무슨 죄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역시 교만입니다. 아담이 그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모든 미덕 중에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능력 있고 구변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 있어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떤 형제가 좋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볼 때에는 자신의 옛사람을 보고 남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의 새사람을 보라.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천성과 패괴함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변화를 본다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로마에 믿는 이들이 바울에게서 도움을 입었지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고로 그들에게서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새로운 역사의 도움을 입어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선교사와 주님이 믿는 이들에게 요구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믿는 이들이 다른 믿는 이들에게 요구가 많은가 이 문제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마 주님의 요구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은 그렇게 높으시고 우리는 이같이 낮으므로 마땅히 주님의 요구가 크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다 사람의 뚜렷한 실패이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이 깊고 체험이 있는 말임을 시인합니다. 우리가 본 것은 사람의 뚜렷한 한두 번 또는 열 번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에 그 사람의 한 번, 두 번, 백 번의 승리를 보십니다. 아마 당신은 다섯 번 시험 중에서 다섯 번 다 실패하고 그는 세 번의 시험 중에서 오직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의 많은 승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당신은 그것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마 당신은 열 번의 싸움에서 한 번 실패하고 그는 백 번의 싸움에서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개인은 몇 년 동안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자기의 일도 다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생활입니다. 금년에 나는 내지 선교회의 한 여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본 당신은 그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어느 때든지 당신이 그를 만나러 가면 그는 다른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이 오직 당신의 일을 제일로 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몇 통의 편지를 써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일이 없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당신과 같이 냉랭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 당신은 어디에 있겠으며 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당신과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게 되지만 만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모든 것이 다 좋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밑에 6절부터 8절까지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답변합니다. 6절부터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마땅히 갖고 얻으며 또 얻기에 합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는 바로 그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합법적인 권리를 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마 당신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대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형제자매여, 때때로 나는 합법적인 권리가 매우 좋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가르침은 당신이 응당 취할 것을 버리고 즐거이 부당한 것을 받아야 한다는 두 마디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갚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응당 취할 것을 버리고 즐거이 부당한 것을 받는 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총체입니다. 집안에서나 밖에서 자기 권리를 위하여 한마디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아버지가 보내실 수 있는가? 라고 말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일 하나님께 크고 작은 구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한 소위 크고 작음은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함에 의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영을 보내심은 신격 안의 겸손함입니다. 종의 형체는 주님의 낮추심이고 사람의 모양은 주님이 사람의 제안을 받으심입니다. 종의 형체는 하나님의 형체와 대립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대립됩니다. 하나님은 제안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은 시간과 공간, 음식과 수명의 제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는 영광스럽고 종의 형체는 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제안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의 순종은 자기보다 크신 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분과 동등한 사람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함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형제자매여, 그리스도인은 응당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길은 참으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직도 자아를 버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와 동등한 사람 가운데서 겸손할 줄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는 아직 십자가의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권하는 어느 사람이 아직 그 길을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아를 버린 적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기 원하지만 평상시 만나는 일들에서 자아를 버려야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자매가 형제회에 있는 아주 활발한 한 의사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의사는 학문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전한 메시지는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그에게 선생님, 당신이 전한 교리는 옳으나 당신이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나는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고 우리는 응당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그것이 옳으나 내가 볼 때에 당신은 죽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그는 오히려 마음을 비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이 자매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에게 직선적으로 말했습니다. 후에 그 형제는 이 자매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하나님께 내가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의 길을 모르며 자아를 버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모름 가운데서 나 자신을 드리오니 나로 자아를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반대하고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이런 일에서 자아를 버리라, 죽으라 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전에 내가 십자가를 전하고 자아를 버리라고 말했지만 나 자신은 내가 어디로 가서 죽고 어떻게 죽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실행 방면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파하자 많은 사람의 반대가 일어나고 병원의 업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동행자들 가운데서 죽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형제자매여, 많은 사람들은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서 죽어야 합니까? 이는 곧 당신의 동행자들 가운데, 즉 당신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바랍니다.